좋은 안녕하셨습니까? 네. 네, 오늘도 참으로 좋은 음식입니다. 우리 또 캐나다 사람이 1년 동안 우리 한국 생활을 하시고 이제 또 돌아가게 됐는데 잘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네. 또 우리 오랜만에 우리 이박사님 감사합니다. 네. 네, 오늘 또 우리 지난 안식일에 이어서 7대 재앙 연구를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6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제 우리 요한계시록 16장의 말씀을 오늘 안식일로 마무리를 짓게 되겠습니다. 17절로부터 있는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7대가 그 대접을 공기 가운데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가로되 되었다 하니 번개와 음성들과 내성이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어찌 큰지 사람이 땅에 있으므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음에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없더라. 그 중수가 한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리며 사람들이 그 박제로 인하여 하나님을 회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크밀러라. 예. 이 하나님의 재앙이 이 마지막이 7대 천사의 대접을 부음으로써 이제 끝이 나게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품성은 자비와 공의입니다. 출애굽기 34장에 보면 하나님은 은혜롭고 또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를 천대까지 베푸지만 어떤 사람은요 형벌 받을 자는 결단코 면제하지 아니하십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늘날까지 약 6천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자비를 베푸셨습니다. 무던히 사람들이 하나님을 조롱하고 또 하나님을 반역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오래 참으시고 계십니다. 우리 이 세상에 비록 많은 천재지변이 일어나고 있지만은 이것은 하나님이 내리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들이 땅을 망하게 했기 때문에 일어나는 결과적으로 일어나는 하나의 사건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이 저지른 이 모든 결과까지도 지금 보호해주고 계십니다. 우리 인간들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엄청난 재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붙들어주고 계십니다. 그러나 마지막 이 은혜의 기간이 끝이 나고 이 땅의 모든 열매가 익게 되었을 때 의의 열매가 익든 악의 열매가 익든 모든 사람들의 생애의 열매가 맺히게 되면 더 이상 하나님께서는 자비를 베푸시지 않습니다. 그때는 하나님께서 당신을 반역하고 당신을 조롱했던 자들에게 짧은 기간이지만 인생들에게 악인들에게 형벌을 내리십니다. 그것이 일곱 재앙입니다. 이것은 아직 완벽한 재앙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공의를 인생들이 맛보도록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공의를 베푸십니다. 어떤 교회들처럼 인생들이 끝없는 지옥불에 타도록 하는 그런 무자비한 하나님은 아니시지만 죄 지은 영혼들을 또 선과 악을 구별을 했으면서도 불구하고 악을 선택했던 자들에게는 그 악의 결과가 무엇임을 분명히 알려주는 형벌이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물론 그것도 행한 대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곱째 재앙은 공기에 그 대접을 부었다 그랬어요. 예. 지난 한 시기에도 이야기했지만 첫째 천사, 둘째, 셋째 이렇게 일곱째까지 그 재앙의 대접을 어떨 때는 땅에다 붓고 어떨 때는 강에 붓고 어떨 때는 또 태양에 붓고 이렇게 했는데 마지막 일곱째는 그 대접을 공기 가운데 쏟았다 이렇게. 여러분 오늘날 이 세상에 마지막 하나님의 그 자비의 기별을 거절하는 많은 악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악인과 죄인은 조금 성분이 달라요. 악인과 죄인의 성분이 어떻게 다르냐 하면은 우리가 죄인의 자녀로 태어났을 때 우리 아버지가 죄인이었기 때문에 내가 죄인이 되는 것은 하나의 유전적이요 너무나도 죄의 결과에 당연한 하나의 사건입니다. 그런 사람은 죄인이라고 합니다. 소위 말하면 나무의 종자가 이미 잘못된 것이죠. 그러나 악인이라고 하는 것은 선과 악을 알면서도 분명히 무엇이 선하고 무엇이 악한 것을 판단했음에도 불구하고 악을 선택한 사람들은 전부 악인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날 이 세상에 비록 하나님을 섬기지 않지만은 모두가 하나님께서는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지각을 인생들에게 주셨습니다. 짐승들은 그것이 없죠. 그러나 우리 인간들은 어떤 사람도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 선과 악의 아주 세미한 부분은 아닐지 모르지만은 큰 죄들은 다 분별합니다. 그래서 그 주어진 빛에 따라서 선과 악을 분별하는 정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비록 하나님을 섬기지 않지만은 도적질을 하고 난 다음에도 그것을 죄라고 깨닫지 못한 사람은 거의 없을 겁니다. 이미 그 정도의 빛은 이 세상에 주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악인들에게 내리는 재앙입니다. 죄인들에게 내리는 재앙이 아닙니다. 악인들에게 내리는 재앙. 빛을 많이 받은 사람은 작은 죄도 깨달을 것이고 빛을 많이 받지 못한 사람은 작은 죄는 모르지만 큰 죄만은 알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이 재앙의 심판은 빛을 얼마만큼 많이 받았느냐에 따라서 빛을 많이 받고도 악을 선택한 사람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더 많은 형벌이 주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여기에 보니까 일곱째가 그 대접을 공기 가운데서 쏟았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재앙은 이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에게 내리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어요. 계시록 11장에 보면 모든 하나님의 형벌이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에게 내릴 것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과학자들이요. 저는 종종 인터넷이나 텔레비전에 그 과학적인 그런 프로는 조금 간혹 좀 필요해서 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천연계의 모든 이런 것들을 좀 제가 알기 위해서 보는데 보게 되면 꼭 하는 말이 있어요. 서두에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약 지구 인류의 역사 뭐 한 수십억만 년 전에 전부 이런 서론들이 다 붙고 난 다음에 쫙 설명이 나와요. 그래서 오늘날 이 세상에 많은 과학자들이 모든 인류를 무신론주의자로 진화론자로 만드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과학자들이요. 그래서 이 인류의 역사를 수십억만 년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는 일에 자신의 지식들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참된 이 과학자들의 양심 속에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부인할 수 없는 그런 확고한 지식들을 그 과학자들은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로마서 1장에 보면 풀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뭐하려 한다 그랬어요. 잊으려 하는 도다. 여러분 우리는 이 천연계를 살펴보고 과학자들이 생명의 신비들을 연구하면 할수록 창조주 하나님의 그 존재를 부인할 수 없지만 그들은 불어 그것을 잊어버리려 하는 도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모든 지식적이고 선과 악을 분명히 구별했던 자들에게 7개 재앙이 내릴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가장 많이 알 수 있었던 지식을 받았던 그런 사람들, 미혹자들. 여러분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거듭거듭 마지막 말세의 징조로서 누구를 조심하라 그랬어요. 거짓 선지자와 거짓 그리스도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거듭거듭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이 7개 재앙은 하나님께서 높은 이 세상에 지식을 가졌던 사람과 그 다음에 거짓 선지자와 거짓 그리스도 많은 사람들을 진리에서 떠나게 만들었던 사단의 종의 역할을 했던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히 내리시는 재앙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 말씀을 보면은요, 예, 하나님께서 7개 재앙을 쏟을 그 무렵에 성전에서 보면 어떤 음성이 들려왔다 그랬습니까? 예, 아주 되었다는 음성이 있고 그 다음에 번개와 음성과 내성이 있고 큰 지진이 있어 어찌 큰지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도 무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무기를 가지고 있는지 아십니까? 우리 여러분 요한계시록 11장에 있는 말씀 19절에 있는 말씀을 보세요. 하나님께서도 무기를 가지고 있는데 이 무기를 이용하여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섬기지 않기로 하고 거절했던 고의적으로 거절했던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무기를 사용할 것입니다. 19절에 예, 여기에 성전이 열리면서 언약궤가 보입니다. 하늘 성소 중 어느 곳입니까? 예, 지성소. 하나님의 지성소 안에 하나님께서는 무엇이 보관되어 있는 것을 보았습니까? 번개와 음성과 내성과 지진과 큰 음악이 있더라. 근데 이것이 보니까 언제 사용되는 것 같아요? 7개 재앙 때에 이것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욥기 38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욥기 38장 22절 23절에 내가 눈 곳간에 들어갔느냐? 우박 창고를 보았느냐? 내가 환난 때와 전쟁과 격투의 날을 위하여 이것을 어떻게 했느냐? 전투했느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환난의 때에 격투의 날을 위하여 뭐를 저축했다고요? 우박을 저축해놨다. 여러분 7개 재앙에 그 중수가 한 달란트나 되는 뭐가요? 우박이 떨어져. 이 마지막 환란 때를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박을 준비하셨는데 그 무기가 얼마나 되면 한 달란트라. 한 달란트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이미 여러분 아십니다. 약 100근 정도 되는 거예요. 60kg 정도 되는 우박이 떨어지면 여러분 60kg 되는 그 엄청난 무게의 우박이 아주 수십 킬로미터 위에서 밑으로 떨어지는 그 중력과 합치면 그 폭발력이 얼마나 되겠까요? 너무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마지막 7개 재앙 때는 이런 무거운 우박들이 하늘에서 떨어지고 그 다음에 번개와 내성과 지진. 여러분 이것은 이 세상에 지금 보이는 이런 지진이 아닙니다. 여기 보니까 16장에 뭐라 그랬어요? 자, 우리 보겠습니다. 20절에 보니까 얼마나 그 하나님의 진노가 맹렬한지 20절에 각 어때요? 소문 그냥 없어져 버릴 것이라고. 그러니까 바다 속에 들어가고 산악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 우리 태백 산맥이 크다 싶지만 이런 큰 산맥들이 그대로 허물어져 내릴 것이고 미국의 로키 산맥 같은 세계적인 산맥도 이때는 다 무너져 내려져 버릴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의 중수가 한 달란트가 되는 큰 우박들이 하늘에서 떨어질 것이다. 여러분 이 장면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 일곱째 재앙, 일곱 재앙은 하나님의 자비가 섞이지 않는 공의의 형벌이 내리게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19절에 보면 이렇게 써요. 큰 성이 어떻게 갈라진다고요? 세 갈래로 갈라지며. 여러분 이 지구는 하나의 큰 바벨론 성으로 지금 비유하고 있습니다. 바벨이란 뜻이 뭡니까? 혼잡하기 그저 없다는 말. 혼잡하고 혼잡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뭐가 혼잡하다는 말입니까? 네. 이 세상은 온통 진리가 없는, 진리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을 정도로 이 세상은 온통 뭐가 되어버렸단 말입니까? 혼잡되어버렸단 것입니다. 이것이 누구의 짓일까요? 미혹자. 네.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에 의하여 정말 진리와 오류를 분별할 수 없을 정도로 혼탁하게 만들어버린 것이 하나님의 진노가 내리는 이유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이 온통 뭐가 되어버렸어요? 바벨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혼탁이 되어버렸다. 정말 오늘날 세상은 시금석이 없어져 버린 세상입니다. 네. 시금석이 없으면 어떨까요? 동서남북을 가리키는 진앙심이 없다면 모두가 뭐라 그럴까요? 각자가 다 오라요. 이것이 동쪽이에요. 이것이 북쪽이에요. 이것이 서쪽이에요.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뭐가 되어버립니까? 이게 혼잡한 것입니다. 뭐가 없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진리의 시금석이 없어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세상이 그렇습니다. 다 자기가 옳다는 것입니다. 뭐가 없어졌다는 증거입니까? 이 세상에 진리가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그 진리가 누가 없앴느냐 그 말.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 이 지상에서 가장 학식이 높다고 자칭하는 그들이 하나님의 존재를 없애버렸고 진리를 다 왜곡시켜버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일곱째 재앙에 그들에게 내리는 형벌이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오늘 그래서 이 일곱째 재앙에 받을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받을 재앙이 어떤 재앙인지 우리가 조금 연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아주 놀라운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가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네, 우리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했던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좀 생각을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절, 5절, 11절, 24절을 좀 보겠습니다. 4절, 5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자, 3절에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르치되 너희가 사람의 뭐요?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에? 여러분 지금 매우 미혹하는 세상에 우리들이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미혹을 받지 않도록 조심하라.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내 이름으로 와서 믿는다고 하면서 나는 그리스도라여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리라. 11절에 거짓 선지자가 어떻게 해요? 만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하나님의 법을 범하는 일을 아주 공공연하게 부르짖고 다닐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24절에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여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많은 이적과 기사를 동반하면서까지 하나님의 백성들을 미혹하게 할 것에 대한 예언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거짓 선지자들이 얼마나 맹렬한 시험을 받는지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19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9장 20절에 누가 잡히고 진성이 잡히고 그 다음에요 그 앞에서 이적을 행하던 누가 거짓 선지자들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이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가만 보니까 어느 때의 거짓 그리스도들이에요. 짐승의 표를 받도록 했다고 하는 거 보니까 오늘날 이 시대에 어떤 자들입니까? 거짓 그리스도를 이야기. 이 둘이 산채로 어디에 던져지겠다? 유황불못에 던져지고. 여러분 이 유황불못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여기 유황불못에 거짓 선지자들과 짐승을 어떻게 하겠다고 던져놓겠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20장 10절에 보면 또 있어요. 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불에 던지으니 거기는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그러면 2장 10절과 19장 20절과 불못은 불못인데 시간이 다릅니다. 자, 19장 20절은 천년 전에 불못이고 20장 10절은 천년 후에 불못이에요. 이 천년 후에 불못은 소위 일요일 교회가 이야기하는 무엇입니까? 지옥입니다. 유황불에 타기는 타요. 그런데 이 19장 20절에 나오는 이 불못은 예수님이 재림하신 바로 그 직후입니다. 시간적으로 보면은요. 그러니까 천년이 시작되는 지점이에요. 그런데 천년이 시작되는 이 지점에 거짓 선지자들과 그 다음에 짐승이 이 불못에 던져질 것이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진다 그랬잖아요. 어떻게 세 갈래로 갈라질까요? 예. 자, 16장에 돌아가세요. 13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보니 개구리 같은 어때요? 새 더러운 영이 그 다음에요?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여러분 이 세상은 이 세 무리로 구분이 될 것입니다. 악인들이 세 무리로 구분이 되는데 첫째 무리는 용의 무리요. 그 다음에는 짐승의 무리요. 그 다음에는 무슨 무리요? 거짓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심판이 누가 제일 큰지 아세요? 거짓 선지자와 짐승이 가장 무서운 심판을 받게 됩니다. 용의 심판은 별로 크지 않습니다. 용의 심판은 글자 그대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불신 세력들을 이야기합니다. 이방 다신교들, 그들은 뭐 거의 성경 지식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유황불에 넣는 그런 이 재앙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누구는요? 거짓 선지자와 짐승은 아주 이 일곱째 재앙 때에 이미 유황불못에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 무섭죠? 예. 하나님께서는 아주 자비가 섞이지 않은 형벌을 그때 그들에게 내릴 것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한 영혼을 위해서도 이 땅에 어떻게 해요? 옷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짐승과 거짓 선지자는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을 뭐 했습니까? 미혹했습니다. 이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아니었다면 구원 받을 수도 있었을 뻔했던 많은 영혼들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피값을 누구에게 찾으리라? 그들에게, 미혹자들에게 그 피값을 찾겠다고 그랬어요. 이게 하나님의 공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지극히 작은 한 소자 중에 한 사람을 실족해 하면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지극히 작은 한 영혼을 실족하게 하면 연자 맷돌을 목에 메어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 이것은 뭐냐면 한 영혼을 미혹하였을 때 하나님이 얼마나 분노할 것에 대한 그 말씀이에요. 아 여러분이요. 한 사람의 생명을 천하보다 더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께서 한 영혼을 미혹해서 멸망에 빠뜨리는 미혹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엄청나게 분노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의 사랑하는 자녀를 미혹해서 멸망에 빠뜨렸다면 그 미혹자에 대한 부모의 그 원한이 없을 것입니까? 그것은 지울 수 없는 원한을 갖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누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자녀를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 인생들을 미혹해서 멸망으로 가게 했던 그런 모든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을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지 못한 많은 사람들의 피값을 그들에게 돌려서 그들의 엄청난 형벌을 내릴 것에 대해서 여기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과 예언신에 보면 얼마나 무섭게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형벌하셨는지를 여기에 보였습니다. 자, 우리 그러기 전에 초기 문제 139페이지에 있는 말씀을 좀 여러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초기 문제 139페이지 여기 보면 위에서 한 열댓줄 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 열한 두세 줄을 밑에 보면 예수께서 마지막 시대에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찾으셨나요? 예, 거기에 있는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마지막 시대에 있을 거짓 선지자들에 대하여 경고하실 때에 이 사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사람들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해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해도 믿지 말라. 이 점에 관한 모든 참된 예언은 그가 만일 볼 수 있게 하늘로부터 내려오실 것을 인정할 것이다. 그때에 참 선지자가 하나도 없을 것이 확실하다면 예수께서 왜 그때의 모든 예언을 다 거부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는가? 여러분 이 말을 왜 제가 읽어드려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누구를 부인합니까? 참 선지자 부인의 존재를 뭐하고 있습니까? 부인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왜 이 말씀을 하셨느냐 하면은 참 선지자가 하나도 없다면 모든 계시를 말하고 장례를 말하고 선지자 역할을 하는 사람들 모두 다 뭐 해버려야 됩니까? 무시해야 되겠죠. 그런데 무슨 선지자를 조심하라? 거짓 선지자를 조심하라 하는 말은 무슨 선지자가 있다는 말입니까? 네, 참 선지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반증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이와 같은 놀라운 하나님의 지식을 이해하고 깨닫는 덕분은 바로 참 선지자의 덕분인 것입니다. 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참 선지자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확신할 수 있다. 참 선지자가 없다면 거짓 선지자라는 말 자체가 필요 없어요. 네. 네, 여러분 이것을 제가 참고로 좀 말씀드리고 그러면 마지막 이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특별한 형벌을 받게 되는지를 제가 성경적으로 좀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스가랴서 14장 12절 13절 이거 보면 여러분께서는 아, 하나님이 이렇게 무서우신 분인가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무서운 분입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원한이 있는 것입니다. 네, 자 보세요. 14장 12절 13절
예루살렘을 친 모든 백성에게
누구를 친? 예루살렘 하나님의 교회를 쳤던 모든 백성에게 자 그 다음에 보세요.
여호와께서 내리실
재앙이 이러하니
곧 섰을 때에 그
예, 아직 살아있는데도 그 살이었으며 썩으며 그 다음에요
눈이
구멍 속에서 썩으며
그 혀가 입 속에서 썩을 것이요
예.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들로 크게 요란케 하시리니 피차 손으로 붙잡으며 피차 손을 부러뜨릴 것이요
예. 하나님의 백성들을 쳐서 기만했던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썩어 있을 때 어떻게 하겠다 살이 썩고 눈이 썩고 혀가 썩었다 그들의 눈과 혀를 이용해서 누구를 미혹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미혹했던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재앙을 치실 것을 스가랴서에 이미 예언하셨습니다. 이것은 화이프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셨느냐 하면 초기문집 289페이지 땅이 황폐돼 많은 데서 보겠습니다. 나는 다시 땅을 주목하게 되었다. 악인들은 멸망되었으며 그들의 시체가 여기저기 널려져 있었다. 하나님의 진노가 마지막 7재앙으로 지상의 거민들 위에 내리자 저들은 고통 때문에 혀를 깨물면서 하나님을 저주했다. 거짓 목자들은 여호와의 진노의 대표적인 표적이 되었다. 그들은 서로 선 상태에서 어떻게 해요? 눈과 혀가 썩어 들어갔다. 성도들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구원함을 받아 승천한 후에 악인들은 자기들끼리 적대감을 가지고 싸웠다. 땅은 비록 물들여진 것 같이 보였으며 시체들이 땅 이끝에서 저 끝까지 즐비하게 널려 있었다. 여러분 이 장면이 어떤 장면인지 여러분 좀 이해가십니까? 자 보세요. 예수님이 재림이 오시기 직전에 7대 재앙이 시작이 됩니다. 재앙이 시작이 되면 되었다는 음성에서 큰 지진이 일어나면서 무슨 부활이 있습니까? 특별 부활이 특별한 악인들과 특별한 의인들이 부활합니다. 부활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땅속에 잠자던 모든 의인들이 다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에 또 부활합니다. 그리고 의인들과 살아있던 14만 4천인들은 천사들이 이끌려서 공중으로 어떻게 합니까? 올라가고 그 다음에 예수님과 그 의인들의 무리는 하늘로 승천합니다. 승천할 그때에 일반 죄인들은 악인들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영광에 의하여 소멸됩니다. 다 죽습니다. 다 죽는데 죽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누군지 아세요? 그들은 하늘에 올라갔고 이제 의인들은 하늘에 올라갔고 이 지상의 악인들 중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소멸되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만은 얼마큼 죽지 않고 살았습니다. 승천한 후에 땅에는 시체들이 줄비한 가운데서 누가 있느냐 하면 바로 거짓 목자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살아있을 것입니다. 살아있고 그들은 살아있는 채로 어떻게 된다? 눈이 썩고 혀가 썩고 이런 가운데서 자 19장 이제 성경 19장에 보세요. 자 제가 지금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19장 20절 21절 보세요.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이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들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한 자들을 이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어디에 들어가세요? 살아있는 채로 유황불못에 던져지니 던져지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어떻게 됐습니까? 나머지는 자 19절에 백마를 타고 오시는 예수님으로 상징되었거든요. 자 그 다음에 백마를 타고 오시는 예수님을 상징을 했는데 그 말 탄 자의 어디에서 입으로 나오는 검에 어떻게 해요? 죽음에 모든 새가 그 고기를 어떻게 하리라? 배불러. 천년 동안 죽은 시체들을 독수리가 먹을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 거짓 선지자와 짐승은 산 채로 유황불못에 들어가고 나머지 사람들은 다 그 말탄자의 입에서 나오는 검에 의하여 어떻게 해요? 죽으시오. 여러분 이렇게 다른 것입니다. 우리가 이 바벨론이 세 갈래로 갈라지는데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이 지구상에는 세 부류로 악인들이 구별이 됩니다. 근데 용의 입들은, 용의 입에 속한 무리들은 그리스도의 말씀과 영광에 의하여 그냥 죽음을 당한다. 그러나 거짓 선지자들과 짐승의 지도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때 죽지 않습니다. 그때 죽지 않고 의인들은 다 승천한 이후에 얼마간 살아있으면서 유황 불못에서 그들은 고통을 당할 것을 여기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받은 빛에 따라서 뭐 하신다는 것입니다. 심판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도 수많은 영혼들이 멸망으로 인도했던 이 거짓 선지자, 사단의 앞잡이 노릇을 했던 이런 모든 지도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아주 맹렬한 분노로 형벌하실 것에 대해서 여기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9장 20절에 나오는 유황불부가 그 다음에 20장 10절에 나오는 유황불과는 시기적으로 천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천년 전의 유황불에는 짐승과 거짓 선지자 지도자들이 당할 형벌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거짓 선지자들이 얼마나 혹독한 하나님의 형벌을 받는지에 대해서 여기에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대쟁투 655페이지에 가서 이제 그 이하의 말씀을 여러분 쫙 한번 읽어보십시오. 읽어보면, 오늘 제가 좀 읽어드리려고 생각을 했는데 시간이 없어서 제가 읽지를 못할 것 같은데, 655페이지. 네, 아주 두려운 장면들이 여기에 나옵니다. 네, 여기 655페이지 조금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 가서 좀 읽어보십시오. 여기 보세요. 지상의 황폐가 나오죠? 제일 밑에서 두째 줄부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내리는 날에 바벨론이 당할 형벌은 이와 같다. 바벨론은 그 죄의 분량을 다 채웠다. 그의 때가 이르고 멸망의 시기는 무르익었다. 하나님의 목소리가 하나님의 백성을 사로잡힘에 돌이키실 때에 인생의 큰 싸움에서 모든 것을 잃어버린 자들은 무서운 각성을 할 것이다 하는 이 말씀이 나오면서 이제 그 밑으로 쫙 보면 이제 그 재앙에서 내리는 모든 그 기사들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655페이지 유월과 투쟁과 유월의 참상 나오죠? 예, 거기 보면 사람들은 그들은 지금껏 속아오는 것을 깨닫는다. 그들은 피차에 그들의 멸망으로 인도하였다고 비난한다. 그러나 모든 사람은 연합하여 누구에게요? 목사들에게 가장 가혹한 비난을 한다. 불충한 목사들은 순탄한 일만 예언해왔다. 그들은 성중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버리게 하고 율법을 거룩히 지키는 자들을 핍박하도록 지도했다. 이제 그 목사들은 실망한 나머지 세상 사람들 앞에서 그들의 기만정 활동을 고백한다. 그때 무리들은 어떻게 해요? 분노에 사로잡힌다. 그들은 우리는 잃어버린 바 되었다. 너희들 때문에 우리는 멸망을 받게 되었다고 부르짖는다. 그리하여 그들은 거짓 목자들에게 달려든다. 한때 그렇게 가장 존경받던 바로 그 사람들이 가장 무서운 저주를 그들에게 퍼부는다. 한때 그들에게 월계관을 씌웠던 손이 그들을 죽이기 위하여 들려질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을 죽이기 위하여 사용된 카드들이 이제는 그들의 원수를 멸하는 데 사용된다. 도체의 투쟁과 유혈의 창극이 벌어진다. 자, 거기에서부터 쫙 그렇게 읽어보면 얼마나 거짓 선지자들이 당할 위험이 놀라운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께서 각자 돌아가셔서 이 마지막 하나님의 공의의 그 형벌이 얼마나 정확하고 무섭게 이 세상에 임하게 될는지를 여러분 한번 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이 7장을 오늘 제가 마치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특별부활에 대해서 잠시만 좀 이야기하고 마쳐야 되겠습니다. 이 일곱째 재앙이 대접을 부으니까 하늘에 보다로부터 큰 음성이 나는데 어떤 음성이죠? 야, 되었다는 음성이 아주 많은 물소리와 같은 내성과 같은 음성이 들려옵니다. 다니엘 12장 1절 2절 가운데 보면 무슨 부활이 예언되어 있습니까? 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대군비가일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이 일어도 그때까지 없던 환란이 이게 바로 그 7장 때입니다. 것이며 그때에 내 백성 중 무릎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얻을 것이라. 땅의 티끌 가운데 다는 자 중에 많이 깨어 어떻게 해요? 용생을 얻을 자도 있겠고 그 다음에요? 수욕을 받아 무궁히 부끄러움을 입을 자도 있을 것이며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보면 의인들의 부활이 있고 또 누구의 부활이 있어요? 악인들의 부활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여기 보면 의인들과 악인이 동시에 일어나는 부활이 있습니다. 세 가지의 부활이 있는데 여기에 있는 이 부활은 바로 악인과 죄인이 동시에 부활하는 부활인데 이 부활을 일컬어서 특별 부활이라 그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 대쟁토 학원에 대쟁토 636페이지에 있는 말씀을 좀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636페이지 천년기의 놀라운 현상하는 말이 나오죠. 예, 그 위로 하나 둘 셋 넷째 줄부터 한번 보면 하늘의 험악한 광경 가운데 거기서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하늘의 험악한 광경 가운데서 형연할 수 없는 영광이 나타나는 한 공간이 나타난다. 거기서 어떤 해요? 되었다는 많은 물소리와 같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온다. 그 음성은 그 밑으로 계속 보면 하늘과 땅을 진동시킨다. 큰 지진이 일어난다. 사람이 땅에 있어오므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하늘은 열렸다 닫혔다는 것 같이 보인다. 하나님의 보좌에서 나오는 영광이 사방으로 퍼져나가는 것처럼 보인다. 자, 그때에 이제 그 밑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 다음에 그 계시록 16장 19절 21절 거기 나오고 난 다음에 한 덩어리가 거기서부터 보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무덤은 열리고 어떻게 해요?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 많이 깨어 영생을 얻을 자도 있겠고 수욕을 받아 무궁히 부끄러움을 입을 자도 있을 것이다. 그 다음에 보세요. 예, 셋째 천사의 기비를 믿고 네. 이때의 특별한 부활에 일어나는 사람이 딱 지정이 됩니다. 어떤 자들요? 네. 그냥 의인들이 아니고 셋째 천사의 기별을 믿고 죽은 자들 그러니까 14만 4천인들이 일어난다 그랬어요. 자, 그 다음에 보세요. 율법을 지킨 자들에게 주는 하나님의 무슨 언약? 평화의 언약을 듣는다. 여러분 평화의 언약이 뭔지 아세요? 14만 4천인들에게 들려주는 평화의 언약이 뭐냐고요. 많은 분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궁금하게 여기는 분들을 내가 좀 질문을 좀 받은 적이 있는데 자 평화의 언약이 뭔지를 좀 이 시간에 좀 설명을 제가 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민수기 25장에 있는 말씀 보시겠습니다. 민수기 25장 12절 13절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그에게 여기 누굽니까? 그가 예? 비느하스죠. 비느하스입니다. 여기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내가 그에게 무슨 언약을 하리니 나의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그 언약이 뭡니까? 13절 그와 그 후손에게 뭐요? 영원한 제사의 직분의 언약이라. 여러분 이 비느하스가 어떻게 했느냐 하면은 발람의 게임에 거짓 선지자의 게임에 빠져가지고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범죄했어요. 많은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짓 선지자의 게임에 빠져 범죄하고 났을 때 이 비느하스가 얼마나 화가 났는지요. 얼마나 화가 났는지 그때의 한 부족장이 그 가나안 여인, 미디안 여인을 데리고 오는 것을 보고는 화가 나서 어떻게 했어요? 창을 가지고 가서 그 남녀를 한 창에 그냥 찔러서 죽여버렸습니다. 거짓 선지자의 미혹에 빠진 그 분노를 하나님의 그 거룩한 율법에 대한 충성심의 발로가 그 남녀를 그 자리에서 아주 직접 처분해버렸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나는 너희에게 무슨 언약을 주겠다? 너와 내가 평화의 언약을 주겠다. 그 언약이 뭡니까? 영원토록 너와 너 자손에게 무슨 뭘 기쁨을 주겠다? 재판을 주겠다. 왜? 너가 나를 위하여 분노하였다 그랬어요. 하나님이요, 자기 백성을 미혹하게 할 때 하나님은 분노하십니다. 야. 자, 그런데 14만 4천인들에게 무슨 언약을 하셨는지 아세요? 자, 평화의 언약 하셨습니다. 자, 우리 계시록 7장 한번 찾아보세요. 7장 14절.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다 하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무슨 환란에서? 내 야곱의 환란에서 나온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어떻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자, 이 그러므로가 중요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그의 성전에서 어떻게 해요? 밤낮 하나님의 성전에서 누구를?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시니가 그들 위해 장막을 치시지니. 여러분, 14만 4천에게 어떤 약속을 주셨습니까?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밤낮으로 성전에서 봉사하시는 언약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14만 4천인들에게 너희가 나의 율법을 지키다가 그 엄청난 환난을 너희들이 고생을 했지 않느냐. 여러분 이 14만 4천인은요 하나님의 율법을 사랑하는 백성들입니다. 짐승의 표가 이 땅에 내릴 때 자기의 생명을 바쳐서 하나님의 율법을 고수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려고 하다가 엄청난 시련과 환난을 통과합니다. 이런 자들이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약속하냐면 너희들은 항상 내 앞에서 성전 안에서 밤낮 뭐하게 하리라. 바로 비느하스에게 주어졌던 그 언약이 누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까? 14만 4천에게 주어집니다. 여러분 이 평화의 언약을 특별부활에 일어난 자들과 살아있던 14만 4천인들에게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약속한 그대로 너희들은 내 앞에서 밤낮 나를 섬길 것이며 성전에서 봉사할 수 있는 특권을 영원히 주리라. 네. 아, 여러분이야 이것이 바로 13만 4천에게 주어지는 평화의 언약인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레위인들입니다. 레위인들이 시내산에서 금송아지 섬겼는데 누구만이 섬기지 않았어요? 레위 지파만이 섬기지 않았어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영원히 너는 나의 성전에서 일할 언약을 준 것이거든요. 네? 이것이 바로 평화의 언약입니다. 뭐를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사랑하고 하나님에게 충성을 다 바친 사람. 이 14만 4천인들에게 이 평화의 언약을 주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이제 돌아가셔서 방금 읽었던 이 말씀들을 나머지까지 한번 좀 읽어보시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바로 일곱째 재앙 때에 평화의 언약을 들을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죽었던 14만 4천인들까지 다 일어나게 하셔서 이 언약의 말씀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특별한 악인들을 부활시켜서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십자가상에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었던 내려오라고 침을 뱉고 조롱하던 강도와 로마인들과 대제사장들과 수많은 그때의 종교 거짓 지도자들이 이때에 부활할 것입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그렇게 조롱하던 자들이 그때 일어나서 하나님의 영광과 독생자의 영광으로 하늘에서 강림하시는 재림의 그 엄청난 영광을 그들의 눈으로 직접 뭐하게 할 것인가? 보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조롱했던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었던 그분이 바로 만왕의 왕이었음을 보고 그들은 상마바이아 나이에 떨어지라고 그렇게 그들은 울부짖지만 그들은 죽을 수가 없어요. 아까 이야기했듯이 바로 일곱째 재앙에 살아서 그들은 유황불에 던짐을 받고 고통을 당할 것입니다. 그들은 왜요? 특별히 약한 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언의신 가운데 보면 그들의 양심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는 것을 사실 깨달았다고 그랬어요. 그랬지만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것을 거절하고 많은 사람들을 미혹해서 멸망으로 인도했던 그런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형벌하시는 그 재앙이 바로 일곱째 재앙입니다. 이 재앙으로 이 세상의 재앙은 끝이 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는 모두 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약속, 평화의 언약을 듣는 저와 여러분의 생애가 되시길 간절히 바라고 그 놀라운 영광의 날을 위하여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품성들을 잘 준비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아버지의 은혜를 참으로 감사하옵나이다. 한없이 자비로우시고 또 은혜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를 천국까지 베푸셨던 우리 아버지, 이제 마지막 이 땅에 사는 모든 거민들이 선과 악을 분명히 알면서도 악을 선택했을 때 참으로 많은 영혼들을 미혹하는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의 분노가 어떠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사오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우리에게 겸손한 마음을 주셔서 정말 우리의 창조자이시며 우리의 구속자이신 우리 주님을 우리의 마음의 명자관으로 도와주시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반역하는 그 자리에 우리가 서지 아니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순종하는 말씀 주셔서 정말 아버지의 모든 말씀을 즐겨 순종하도록 도와주시며 이 은혜 대에 우리의 풍성되게 주님의 풍성처럼 우리도 변화받을 수 있도록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에 일어날 무서운 아버지의 자비가 뜯기지 않는 칠재앙의 때를 우리가 생각할 때에 정말 두렵고 우리의 마음이 떨립니다. 오 아버지시여, 정말 이 땅에 일어날 이 무서운 재앙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제 그때가 심히 가까움을 우리가 생각할 때에 오 아버지여, 우리 모두가 더욱 마음을 겸손하게 도와주시고 정말 주님을 우리의 마음의 영접함으로 우리가 이 은혜 때의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양심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선과 악을 분별했을 때에 참으로 주님이여, 우리가 선을 따라 행하며 선을 선택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이 땅에 정말 주여 오신 임박할 때에 사람의 유혹들이 심히 많을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이시여, 우리가 사람의 미혹에 빠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이미 받은 이 확실한 진리와 또 아버지의 말씀의 원칙에 굳게 서서 우리나 주님을 즐겨 순종하며 정말 아버지의 율법을 사랑하며 아버지께 충성을 다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거룩한 날을 지키는 당신의 모든 백성들 그렇게 되게 도와주시고 정말 이 세상에 오늘날도 땅을 방해하는 수많은 악인들이 정말 활용할 때에 주님이여, 우리는 더욱 우리의 마음을 겸손히 하여 주님을 섬기는 그런 친절한 아버지의 참백성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우리 주님의 그 크신 은혜와 성령의 감화 감동하시니 우리 모두와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